Red Film Radio.
Korea Florence Film Festival, Italy.
안녕하세요. 프레드 필름 라디오입니다. 제12회 피렌체 한국 영화제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이제 인터뷰들을 보면서 이제 파랑마님께서 알고 싶은 이제 메소드, 연기 메소드에 대해서 혹시 본인만의 어떤 그 역할에 이렇게 집중해서 역할 안에 들어가고 역할이 되는 그런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혹시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말로
안녕하세요.
본조로. 뭐 메소드, 물론 이제 저는 대학에서 연극을 공부하고 연극부터 이제 출발을 했죠. 그래서 뭐 스탄슬랍스키도 창시절에 그분의 책자를 가지고 텍스트를 가지고 수업도 받아보고,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선택한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영화는 감동예술이기 때문에 연출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 하다못해 아주 사소한 농담부터, 굉장히 작품의 어떤 주제, 그렇다면 자주 진지한 얘기까지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영화적인 세상, 그 작품의 작품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 주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저 하나의 그러니까 제가 맡게 될 캐릭터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전체 영화의 주제, 색깔, 냄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고 있는지 그것이 저는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죠. 네.
아까 그 대학교에서 연극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배우에게 있어서 연극이란 어떤 것인지 연극 그러니까 한국의 그러니까 연극 네 뭐라고 할까 연극 세계를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많이 뭐 연극 올려 그 올려지는 레퍼토리라든지 아니면 뭐 연극이 우리 선생님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저에게는 고향 같죠. 그 배우는 뭐 댄서 무용하는 사람이나 무용하는 사람도 몸의 언어로 표현을 하지만 저희는 이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 그리고 소리 그리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근데 한 개인의 최민식이라는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철학 감정 어떤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동원해서 그 작품의 작품이 요구하는 캐릭터를 표현해내죠. 그런 작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관객들을 무대 위에서 라이브로 만난다는 거예요. 라이브로 만난다는 거예요. 어디 도망갈 구석이 없죠. 그러니까 바로 서기, 걷기, 어떤 소리, 발성, 어떤 이런 것들이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 가장 기본적인 훈련부터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그 고향 같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를 하실 때 이렇게 몸을 사용해서 하는 연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려운 액션씬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역할에 있어서 본인의 외관이나 혹은 이 액션 행동 이런 것들에서 이제 특히 뭐 어려우셨던 촬영 중에 어려우셨던 그런 장면들이 있는지 일단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올드보이에서 그 살아있는 문어를 드시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인상 깊었다고는 하는데요. 그거 혹시 외에나 아니면 그 장면을 찍을 때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으시나요?
그 올드보이에서 낙지죠.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는 낙지라고 표현하는데 좀 문어처럼 컸죠. 근데 네, 사이즈가. 네. 원래는 그게 대본에는 찹스틱을 저 젓가락 네, 젓가락에 아, 다리 이렇게 원래 그게 한국에서 먹는 방식이에요. 네.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그 이렇게 뽑아 먹는 방법인데 근데 그게 오대수의 캐릭터와 그 상황에 맞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제대로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먹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걸 잡아야지. 네. 잡아서 물어 뜯어야 그때 그 15년 동안의 감금 생활이 나온에서 나온 그 어떤 오대수의 야수성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될 것 같아서 감독에게 즉석에서 제안을 해서 그걸 제가 물어 뜯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그 낙지 다리가 네. 이 제 팔을 감고 막 네. 이런 어떤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그 당시 그 씬의 정서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이제 저 나름대로 판단이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이제 서양 분들이 보셨을 땐 되게 징그러우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그 인물의 그 당시 정서와 예, 그것이 잘 대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네. 기다리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다가 첫 번째 네. 씬에서 됐다고 하지 않았을까? 아,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제 소품부 스텝이 그걸 가져왔는데 거의 다 죽어갔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문어는 살아서 움직이는 막 아주 강렬한 싱싱한 거였는데 이거 잡으니까 축 늘어지더라고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수산시장에 가서 좀 크고 아주 네. 정말 싱싱한 그러니까 세 마리를 사왔는데 네. 세 마리를 다 죽였죠.
그러셨구나. 아까 인터뷰에서도 드렸던 네,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그 루시 영화에서요. 류배성 감독님과 어떻게 만나셔서 어떻게 작업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 맡으신 역할에 대해서 조금
지금 그 작년에 촬영이 끝난 그 영화 촬영 끝나고 네. 집으로 가는 길에 전화를 받았어요. 류배성 감독님 좀 만났으면 한다고. 네. 그래서 연락이 서로 닿아서 왔어요. 한국에. 한국에 와서 그 루시라는 이제 그 이미지북을 네. 이제 펼쳐놓고 자기가 이러이러한 영화를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한 4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거의 저는 듣기만 했었죠. 거의. 근데 워낙이 제가 그전부터 그 배승 감독 초기 작품들 뭐 그랑루나 레옹이나 어떤 이런 아주 상업영화 감독으로서 굉장히 높은 실력의 감독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호감이 갔어요. 그 사람의 어떤 차기작에.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괜찮았어요. 약간 SF적인 그런 그러니까 아직 공식적인 홍보가 아직 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인간의 뇌를 보통 살면서 한 뭐 10%도 안 되는 굉장히 아주 적은 그 퍼센트의 뇌를 활용하고 죽는데 이것을 만약에 인간이 100%를 활용했을 때 예,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가정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런 상상력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호감이 갔습니다.
헬로라, 촬영 마지막 촬영이라고 하시는 거는 신세계에서
아니요. 저 이순신.
아, 이순신 영향이요.
네.
까지 연기하신 역할 중에 가장 힘들었던 역할과 가장 좋아하시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역할 인물에 대해
다 힘들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그냥 잠시 참으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는 몸이 힘든 거는 그것은 뭐 촬영 끝나고 뭐 하루 푹 쉬면 되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과연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내가 지금 표현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냐에 대한 끊임없는 그 괴로움이 있어요. 네, 이게 과연 최선의 선택이냐.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건 뭐 네, 계속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감독과 감독과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끊임없는 이야기를 하고 디스커션을 하지만은 그래서 서로가 합의를 도출해내고 서로가 동의하고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결정을 하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레디 액션 딱 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저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외롭죠. 예, 굉장히 외롭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혼자 감당하고 제가 책임을 지고 끌어나가야 된다라는 그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이 굉장히 되게 괴로울 때가 있어요. 예, 괴로울 때가 많죠.
프렛 필름 라디오 페스티벌 인사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렛 필름 라디오입니다. 제12회 피렌체 한국영화제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시는 역할, 가장 기억에 남으시거나
글쎄요. 저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관객들의 평가나 어떤 미디어의 평가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저는 좀 다작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많은 작품을 한 작품 한 작품 고를 때마다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스타일이 돼서 그리고 그 심사숙고라는 것 자체가 뭐 별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저를 그 세상으로 저를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작품을 찾다 보니까 좀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다 애착이 가죠. 그런 결과에 관계없이,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산 삶이고 내가 원해서 그러니까 저는 제 캐릭터하고 연애를 한다고 좀 비유를 즐기는데 그런 비유를 즐기는데 제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이 비록 왜곡돼서 뭐 잘못됐을지언정, 예.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예. 다 애착이 나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올드보이 같은 그런 감정적으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큰 감정의 진폭이 큰 그런 자극적인 작품이 끝나고 나서는 그야말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그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허탈해요. 허탈하고 굉장히 마음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아주 격정적인 사랑과 이별을 한 후에 그런 마음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근데 저는 그때 꽃피는 봄이니까 그러니까 스프링 타임 네. 그걸 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너무 좀 밋밋하지 않냐. 근데 이제 저는 비유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등산을 하는데 네. 그 추울 때 그 산속을 헤매다가 그 자그마한 별장 같은 데 들어가서 그 따뜻한 그 침대에 이렇게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작품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저한테 제 느낌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그게 기획적인 어떤 이번에 이런 작품을 했으니까 이런 작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 느낌대로 제 느낌이 가는 대로 작품을 초이스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극중 트럼펫터 였었는데 네. 욕심이 이걸 그냥 흉내내고 싶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작품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한 6개월간 좀 너무나 네. 짧은 기간 동안에 네. 그 수준까지 올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OST 녹음까지는 하게 됐습니다.
아, 예. 네.
트럼펫 덕분에 올드보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빨리 잊게 됐어요. 아, 결과적으로. 네.
예. 지금 이탈리아 영화에 대한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그 우리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파울로 소렌티노 이제 오스카 상 받으신 그 영화도 얘기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탈리아 영화가 뭐 역사적으로, 영화의 역사적으로나 봤을 때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혹시 뭐 이탈리아 배우나 아니면 감독 중에 뭐 영감을 받거나 아니면 뭐 영향을 받으신?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여러 영화 명작들 중에 그 페데리코 펠리니의 네. 라스트라다 네. 길,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길이라는 안소니 김 나오는 네. 그 여배우 이름이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제가 트럼펫 배울 때 그 주제 음악도
아,
예, 연습을 네. 많이 했어요. 그 라스트라다 그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네. 그 영화가 굉장히 제가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봤던 작품에 굉장히 그 감명 있게 봤었어요. 예. 그, 예. 그 안소니 킨이 바닷가에서 그 마지막에 그 목 놓아 울던 그 잠파노, 잠파노죠?
잠파노,
잠파노. 잠파노. 네. 잠파노가 그 짐승 같은, 그 짐승 같은 그 서커스단 그 단장이죠. 그 막 울 때. 네. 아, 그때 아주 굉장히. 되게 굉장히 감미로운 주제음악, 애잔한 주제음악. 배우는 얼핏 지금 생각하기에 프랑스 영화를 주로 많이 출연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시실리안 뭐 이런 데 나왔던 니노 벤투라
니노 벤투라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딱 그 그 뭐냐 그 굉장히 그 내면 연기를 네. 아주 네. 굉장히 지금 기억에 남아요. 네.
이제 클래식한 고전 말고 혹시 요즘 영화
좀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국 관객들이 네. 그 이탈리아 영화를 그렇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많이 수입이 되고 좀 이렇게 개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화를 전공하거나 이런 그런 사람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그런 고전들을 접할 요즘 또 그런 기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워요. 예.
지금 이제 한국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많은 1인 시위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이제 알리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gli attori non fanno queste cose normalmente.
보통 배우들은 본인의 이미지나 아니면 다음 뭐 작품 활동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아무래도 몸을 사리게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걸 이제 활발하게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와 그다음에 물론 저희가 지금 알고는 있지만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저한테는 이 굉장히 하나의 추억이에요. 그냥 제가 그때 나서지 않았으면은 되게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스크린 쿼터라는 그런 제도가 뭐 프랑스에서도 있었고 또 멕시코에서도 있었고 뭐 여러 나라에서 그 어떤 자국의 영상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훌륭한 제도라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제도를, 그 훌륭한 제도를 어떤 상업 논리, 그리고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그런 제도를 없앤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화가 났죠. 화가 났고, 그리고 제 스스로가 그 영화계에서 밥을 먹고 살면서,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저보다도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동료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글쎄 이때 나서지 않으면 평생을 그 어떤 비겁하게 살았다는 그 어떤 그런 죄책감에 시달릴 것만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 성격의 단점이 또 그럴 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 집사람한테 혼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결과는 뭐 비록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어도 그 당시 저의 행위에 대해서 탈끝만큼의 후회도 없습니다. 예.
지금 한국 영화들이 이제 이 이탈리아에서도 그렇고 이제 외국에서 소개되는 영화들이 뭐 김기덕 감독님 영화나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이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이런 그 폭력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제작될 때 어떠한 네,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으시대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폭력적인 장면의 묘사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들에게 논란이 될 수가 있죠.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창작하는 사람의 그 창작의 어떤 범위가 축소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인가 그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안티크라이스트 같은 작품들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근데 그런 어떤 작가의 그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불편하면은 보지 않으면 되는 거죠. 예. 아예 그런 상품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좌우지간 그 의도가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의도가 예를 들어서 아주 상업적이고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그런 얄팍한 그것이 아닌 이상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진지한 주제의식이 있는 한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 서양권에 있는 영화에서는 복수라는 것이 그렇게 강하게 표현되거나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복수라는 생각 자체를 이 서양인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는 이 복수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화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정서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영화 세계에서 이게 하나의 그냥 하나의 테마 같은 식으로 쓰이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통역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올드보이에서 그러니까 제가 혀를 자르는 혀를 자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한국에서 그 모든 이 삶의 어떤 그 죄업이 이 세치 혓바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함부로 한 그 죄업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엄청난 형벌을 안고 살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인과응보라는 것이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우리 한국적인 그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속담 내지는 그런 내려오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굳이 어떤 내가 당한 어떤 그것을 내가 복수를 하고 응징을 한다는 차원보다는 그런 어떤 교훈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내포가 많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좀 어려운데.
네, 그래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네. 예.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예. 프렛 필름 라디오 페스티벌 인사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렛 필름 라디오입니다. 제12회 피렌체 한국 영화제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뭐 연기를 하시고 이제 그 본인이 혹시 그 연기를 제대로 하셨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그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화 그 촬영 제작이 끝나면 그 상영되는 작품을 바로 보시는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보시는지 그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영화를 이제 그 영화가 이제 상영될 때 그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습관에 대해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배우들이 그런 배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봉을 했을 때 상영관에 그러니까 관객들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고 좀 늦게 들어가죠. 그리고 뒤에서 관객들의 반응을 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한 것이 관객들의 리액션을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잘 소통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캐릭터의 어떤 캐릭터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보고 영화가 끝나기 한 3분 전에 네. 화장실로 들어가요.
아, 네.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 네.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네. 아, 이 사람들이 에, 어떻게 이 영화를 봤구나 네. 이제 그걸 알 수 있죠.
네.
상당히 오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코를 잡고 얘기를
저분은 이제 그 올드보이 리메이크된 그 미국판 혹시 보셨는지?
아니, 못 봤어요.
아, 네. 그래서 네. 네.
그 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 그러니까 제가 그, 그 프랑스에서 르페송 감독하고 작업을 하고 와서 이제 뭐 연말이고 막 이러다 정신없이 하다가 아 생각나서 네. 아 봐야지 했는데 벌써 극장에서 내렸어요.
아 그렇구나.
아,
네. 아 지금 아, 일단 그 연기 그동안 연기한 작품에서 연기하신 역할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약간 패배작 그렇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뭐 졌다는 의미에서의 패배자가 아니고 같은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역할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혹시 그런 역할에 이렇게 어떻게 끌림을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뭐 그리고 이런 역할들이 왜 선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근데 그런 루저, 그러니까 루저 어떤 좀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끌리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끌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파이란 같은 작품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저는 그 이야기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꼭 교회나 어떤 절에 가서 신을 대상으로 해서 하소연을 하고 신에게 어떤 구원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저 평소의 생각도 가장 사악하고 가장 아주 악마 같은 존재가 인간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또 그 아름다운 인간들이 있거든요. 지금 온 세상을 밝게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훌륭한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의 그 신성이 그 신의 경지와 버금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간의 어떤 본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파이라는 그런 영화거든요. 인간이 인간에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정말 아주 생 양아치 같은 살아왔던 그런 아주 그 루저, 그런 인간이 누군가가 나를 절실하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아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것은 그것에 대한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예, 너무 좋아서 하게 됐죠.
네.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맡은 캐릭터가 그런 인간이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일부러 네. 일부러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맨날 피 흘리고 저기 깡패 이런 거 말고 사람 죽이고 이런 거 말고 저도 에스프레소 놓고 저기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그윽하게 좀 촬영하고 싶죠.
네.
근데 굳이 제가 그런 루저 캐릭터나 이런 것을 좋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그 이야기가 저를, 예,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올드보이에서 일단 그 복수의 희생양이 되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박찬욱 감독님이랑 하신 작품에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뭐랄까 가해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혹시 그 올드보이 촬영 때 이미 그 다음 작품에 대해서 박찬욱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셨었는지.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적인 프로포즈를 한 건 아니었고요. 그러한 그러니까 복수 3부작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나왔던 복수는 나의 것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올보이가 있었고 세 번째가 그 친절한 금자씨였는데 그것을 이제 그 친절한 금자씨를 이제 촬영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박찬욱이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복수하기 위해서 어떤 막 그렇게 에너지가 넘쳐났을 것 같은데
네.
얘기는 했었어요. 아, 근데 저한테 네. 직접적인 어떤 뭐 캐스팅 제안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올드보이 때 하도 고생을 해서
네.
그래 열심히 만들어 봐라
네.
봐줄게 네. 이랬는데
네. 네.
저한테 제안을 하더니 저를 개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네. 원래 대본에는 그 개 그게 없었는데 아 참 징하다 이 인간 뭐 그런 생각이 있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정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일 이제 저희 피렌체 영화제에서도 상을 수상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 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 알고 싶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렌체를 이제 처음 방문하셨는데 이제 피렌체에서 어떠한 뭐 문화적인 인풋이나 이런 영향 뭐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 피렌체에서 계시는 체류 기간 동안.
그 상 받는데 기분 좋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네. 다 상을 받으면 기분 좋죠. 근데 특별히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리는 한국 영화제지만 이탈리아 관객 여러분들이 주시는 상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배우가 상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내가 하는 작업들이 어떤 이렇게 진짜 어떤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이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그럴 때마다 나름대로 어떤 진짜 이게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라 책임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야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야, 정말 이게 어떤 무슨 뭐 그 무슨 뭐 배우로서 어떤 출세 어떤 이런 것보다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야 이게 진짜 매 작품마다 더 진짜로 해야 되겠구나. 더 진정성을 갖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하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무슨 뭐 청룡영화제 뭐 어떤 그런 뭐 화려한 시상식이 있지만 그 대학생들이 주는 상이 있었어요. 그 맥스무비라는 그 영화 사이트에서 모집해서 그 이제 그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올해의 영화, 올해의 배우, 뭐 올해의 감독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이렇게 시상식 때 같이 GV 시간도 갖고 그랬는데 참 그때 제가 감명받았던 게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영화라는 매체 자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극장 구경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냥 하나의 오락의 대상 정도로 사람들이 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영화는 물론 훌륭한 오락거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인간의 문화에 인간의 정서와 어떤 생각에 너무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 그런 장르구나. 그리고 굉장히 인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장르 중에 하나구나. 이런 것을 느꼈을 때 그 젊은이들이 영화에 대해서 너무나 활발한 토론을 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걸 보면서 영화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중들이 주는 상. 네. 어떤 화려한 시상식이 아니라 그렇게 대중들과 내가 출연한 영화를 가지고 아주 격렬한 토론도 하고 서로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그 대중들이 주는 상이 저한테는 굉장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피렌체에서는
그리고 이탈리아가 제가 거의 초행길이라서 지금 제가 어떤 뭐 피렌체나 이탈리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막 설명하는 거는 그거는 아직 겪어보질 않아서 어제 왔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느낌도 있지만 음식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맛있는 걸 먼저 먹어보고 싶어요. 여기 피렌체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고 차근차근히 알아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오후에 와서 지금 당장 제가 피렌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영화제를 즐기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분명하게 생각이 드는 거는 이탈리아 영화에 대해서 더 이제 좀 찾아서 챙겨서 봐야 되겠구나. 어떤 그게 제가 제 보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뭐 제 미약한 힘이나마 이런 한국 영화제가 있듯이 한국에서도 이탈리아 영화제 네. 같은 것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많은 훌륭한 이탈리아 영화인들이 한국에 와서 또 이탈리아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한번 차근차근히 이탈리아를 알아가고 싶어요.
네. 지금 일단 프랑스 감독님 일베상하고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태리 감독들 중에 혹시 같이 작업해 보고 싶으신 사람이 있는지
말이 안 통해서 그분들이 저를 안 쓰시거든요.
Fred Film Radio Festival Insider였습니다. 감사합니다.
Fred Film Radio 24/7 on Fred.fm and smartphone apps.